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전역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오늘 한국 해군 함정들이 최근 북한 영해를 하루 두세 차례씩 침범했다며 또다시 해상 분계선을 넘어올 경우 예고 없이 조준 타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북한군 서남전선군 사령부가 비상특별경고를 통해 이같이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한국 해군 함정이 북방 한계선을 넘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북한이 북방 한계선을 인정하지 않은 채 한국 관할권인 북방 한계선 이남 수역까지 자신들의 영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걸프협력위원회 국가 외무장관들과의 회담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오늘 회담에서 안보 문제와 지역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중동의 많은 지역에서 갈수록 커지고 있는 이란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담은 다음 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걸프 지역 아랍국 지도자들과의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열리는 것입니다. 한편 케리 장관은 어제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과 만난 뒤 예멘에서 5일간 인도주의적 휴전을 성사시키기 위한 시도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경찰 구금 도중 사망한 흑인 청년 사건과 관련해 볼티모어 경찰국에 민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법무부 관리들은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이 빠르면 오늘 조사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린치 장관은 어제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볼티모어 사태와 관련한 법무부의 조사가 곧 있을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린치 장관은 의원들에게 개별 경찰관들과 경찰국에 부정행위 의혹이 있을 때 법무부는 이를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변화를 집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스테파니 롤링스 블레이크 볼티모어 시장은 흑인 청년 프레디 그레이 사망 사건 뒤 시 경찰국에 대한 연방 차원의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또다시 유독성 염소 가스 공격을 가했다고 시리아 인권단체가 주장했습니다. 시리아 인권 네트워크라는 이름의 단체는 어제 시리아 정부군 헬리콥터가 염소 가스를 채운 통폭탄을 적어도 세 곳에 투하해 한 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이번 공격이 알 자누디아와 칸사프라, 히자린 등 시리아 북서부 마을 세 곳에서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바샤르 알라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시리아 정권을 전복하려는 민간인들과 반군들을 겨냥해 화학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거듭 받아왔습니다. 특히 2년 전에는 반군 지역에 사린가스 공격을 가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으며 이후 모든 화학무기 시설을 해체하고 보유 중인 화학무기들을 폐기하기로 했었습니다. 5월 8일 오늘은 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군이 유럽 지역에서 나치 독일의 항복을 받아낸 유럽 승리의 날입니다. 유럽 승리의 날 V-Day 70주년을 맞은 오늘 영국에서는 기념음악회와 거리축제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들이 펼쳐집니다. 프랑스에서는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2차 대전 도중 전사한 무명용사 묘지에 헌화하는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서도 종전 70주년을 축하하는 군사 퍼레이드가 계획돼 있으며 이 자리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20여 개국 정상들이 참석합니다. 어제 실시된 영국 총선거에서 데이비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이 야당인 노동당을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현재 전체 650개 선거구 가운데 640곳의 개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보수당은 322곳에서 승리해 다수당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노동당은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서 지지를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또 야당인 스코틀랜드 국민당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이에 따라 스코틀랜드 국민당이 50석 이상을 차지하면서 스코틀랜드를 일당 국가로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 보급품을 전달하기 위해 발사된 러시아 우주선이 지구 대기권으로 추락해 태평양 상공에서 소실됐습니다. 러시아 우주청은 식량과 연료 등 수톤 분량의 각종 보급품을 싣고 국제우주정거장으로 향하던 우주화물선 프로그레스 호가 지구 대기로 추락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5월 8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남북한의 민간인들이 6.15 공동선언 발표와 8.15 광복절 기념행사를 공동으로 열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최근 한국 함정들을 조준 타격하겠다고 위협한 데 대해 도발 시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불발로 김 위원장이 대신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에는 가끔 많은 구름이 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북한의 민간인들이 6.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과 8.15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공동행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6.15 공동행사는 다음 달 중순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복 70돌과 6.15 공동선언 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는 8일 공동보도문을 내고 남북공동행사 추진과 관련해 북측준비위원회와 합의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남북은 우선 6.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이 되는 다음 달 15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통일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공동운동기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남측준비위원회는 다음 달 14일부터 2박 3일 동안 서울에서 6.15 공동행사를 갖기로 북측과 구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은 또 8.15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공동행사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지만 개최 장소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이 앞서 남북준비위원회는 지난 5일부터 4일 동안 중국 선양에서 광복 70주년과 6.15 선언 15주년을 기념하는 공동행사를 열기 위한 사전 실무 접촉을 가졌습니다. 북측은 이번 사전 접촉에서 오는 7월 한국에서 열리는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응원단을 파견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회 성화를 백두산에서 채화하는 방안과 남북 대학생들의 유적 답사 교류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북의 민간단체가 6.15 공동행사를 논의하기 위해 만난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5년 만입니다. 6.15 공동행사는 2008년 금강산에서 개최된 이후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민간단체가 구체적인 행사 내용에 대해 합의해 오면 승인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민간 교류가 추진되느냐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 어떤 행사의 성인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장소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사 내용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목적을 지향하느냐 또 남북관계 발전에 긍정 기여하는 측면이 있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뭐 행사 개최 장소만 결정된다 해가지고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해서 성인 여부를 미리 예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북한이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측에 응원단 파견을 공식 통보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3월분 임금을 북측에 납부한 기업이 49곳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한 결과 기존의 18개 기업 외에 추가로 31개 기업이 임금을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업은 모두 기존의 임금 기준대로 3월분 임금을 지불했으며 이 가운데 5개 기업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요구한 인상 방침에 따른 연체료를 추후 내겠다는 담보서에 서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납부 경위 등을 파악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최근 한국 함정들이 북측 영해를 침범했다며 조준 타격을 하겠다고 위협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북측이 한국군이 침범했다고 주장한 해상분계선은 서해 북방한계선 NLL의 남쪽 해상구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8일 한국군의 입장을 통해 북측이 서해 북방한계선 NLL 일대에서 한국 측 함정의 정상적인 작전 활동에 대해 조준 타격하겠다고 위협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만약 북한이 이 같은 경고를 무시하고도 도발한다면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서해 NLL은 남북한의 실질적이고 유일한 해상 경계선이며 반드시 존중,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앞서 북한군 서남전선군 사령부는 8일 오전 비상특별경고를 통해 한국 측 고석정이 최근 하루 2, 3회 북한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며 또다시 해상분계선을 넘어온다면 예고 없이 조준 타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측이 한국군이 침범했다고 주장한 해상분계선은 NLL이 아닌 북한이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주장한 경비계선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지난 2007년 12월 제7차 장성급 회담에서 서해 경비계선을 일방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 2007년 11월 평양에서 열린 제2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이 경비계선과 NLL 사이를 평화수역으로 지정하고 그곳에 공동 어로구역을 설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서해에서 NLL 이외에는 어떠한 경계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은 채 한국 관할권인 NLL 이남 수역까지 자신들의 영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면서 한국 함정은 단 한 번도 NLL을 넘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입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경비선은 우리 NLL보다 밑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우리는 6.25 전쟁 이후로 이게 암묵적으로 해상에 있어서 국경과 같은 것으로 이제 상호간에 이제 존중되어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북한의 억지 주장이고 그동안 이것과 관련해서 수없이 같은 얘기를 해왔는데 이제 아마 태극 훈련 같은 게 이제 좀 있으면 시작되니까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긴장 수위를 높이려는 그런 의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북한은 현재 서북도서 인근 해안포 진지에서 진지 점령 훈련을 비롯한 포병 전력의 화력 연습 훈련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불발로 한국 내에서는 김 제1위원장이 러시아 대신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제1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성사되려면 북핵 문제에 대한 북한, 러시아 양국의 입장차가 좁혀져야 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7일 베이징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러시아 전승절 불참과 관련해 김 제1위원장이 중국을 단독으로 방문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김 제1위원장의 방러 무산이 북러는 물론 북중 관계에도 간접적 영향이 있을 것이고 특히 김 제1위원장의 방중 문제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중국이 오는 9월 개최하는 2차 세계대전 승전 행사에 김 제1위원장을 초청했지만 김 제1위원장이 그 전에라도 중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관측으로 풀이됩니다. 이 당국자는 김 제1위원장의 러시아 전승절 불참 이후로 의전이나 북한 내부 문제, 핵 문제, 경제협력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며 러시아가 너무 멀어서 못 갔다면 중국엔 올 것이고 여러 지도자가 모이는 게 문제였다면 중국에선 다자 모임을 피해서 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중 양국 모두 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있겠지만 아직 그런 방향성이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며 김 제1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을 권위를 갖고 단언할 사람은 없다는 신중한 입장도 보였습니다. 또 다른 한국 정부 관계자는 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재일 위원장의 방러 불발로 북한은 대외관계의 큰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하는 상황일 것이라며 김재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 가능성이 커졌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김재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성사되려면 김재일 위원장에 대한 의전 문제나 대북 지원 문제 등 난제들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북한이나 중국은 각자의 이유로 서방 세계와 갈등을 겪고 있는 만큼 자기들끼리의 협력 관계를 과시할 공통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도 전통적 혈맹 관계나 대북 지원 능력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김재일 위원장의 방중 요인은 방러 무산으로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육자회담 재개 등 북핵 문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마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겠다면은 양국 간에 풀어야 될 그 의제가 많고 특히 중국 입장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보다 명확한 입장을 좀 더 듣고 싶어하는 또 그 연장선에서 육자회담에 대한 조건도 북한 충족시키게 되는 것 뭐 이런 것이 전제 조건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 교수는 만일 김재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무르익는다면 북핵 문제를 둘러싼 두 나라 고위급 인사들의 상호 방문이 하나의 징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북중관계 전문가인 신상진 광운대 교수는 중국이 지난해부터 냉랭해진 북한과의 관계 복원을 희망하는 메시지들을 여러 차례 북한 측에 보냈지만 북한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 교수는 김재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북중관계의 본격적인 복원을 의미하는 사건이 되겠지만 결국 북핵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조율이 관건이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육자회담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타진하기 위한 탐색적 대화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변화를 주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백성원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티의 스티븐 노퍼 부회장은 임기 내 북한과의 대화 공간을 마련해보려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대북 관여 의지가 탐색적 대화 제의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It reflects the remaining time for the Obama and Park administrations' willingness to at least offer a space at the table.
노퍼 부회장은 그러나 미국과 한국 정부 모두 탐색적 대화에 큰 기대를 갖고 있진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탐색적 대화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하는 대부분 전문가들의 분석과 맥을 같이 합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태도 변화 여부를 종종 점검해 볼 필요는 있지만 현재 그런 조짐이 전혀 없다며 탐색적 대화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It's a good idea once in a while to check in with the other end of the donkey to see if it's changed its mind. But right now there are no indications it has.
클링너 연구원은 무엇보다 다양한 창구를 통해 일관되게 표출되고 있는 북한의 강력한 핵개발 의지를 탐색적 대화의 진전을 어렵게 보는 중요한 근거로 꼽았습니다.
Look at statements by all the senior entities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ncluding Kim Jong-un and the Korea People's Army.
북한이 이미 헌법에 핵 보유국임을 명시한 데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비롯한 당군 고위 당국자들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상황이어서 이런 종류의 접촉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 겁니다. 랄프 코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태평양포럼 소장은 따라서 탐색적 대화가 실현돼도 대화를 위한 대화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To talk about talks as opposed to half talks. If the goal is to get them back for serious denuclearization, I don't think it'll be successful.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 어떤 대화도 성공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비관적인 관측입니다. 코사 소장은 북한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핵 보유국으로서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라며 조건 없는 탐색적 대화는 결국 북한의 그런 요구를 인정하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ns have said yes many times that they're willing to talk. They've just said no, they're not willing to denuclearize.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탐색적 대화 제의에는 대북 협상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부담감이 깔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6자 회담의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나마 진전을 이룰 여지가 있는지 알아보겠다는 조심스런 접근법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소식통은 또 한국은 북한과 비핵화 대화를 나누기 어려운 만큼 북한의 의중을 살피는 탐색적 대화의 실질적인 주체는 결국 미국이나 중국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6일 북한과 조건 없는 탐색적 대화에 나설 것인지 묻는 VOA의 질문에 미국의 대북 정책에 아무 변화가 없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Our policy has not changed. We have long made clear in close consultation with our partners and allies that we remain open to dialogue with the DPRK.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신뢰할 만한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지만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도발을 자제할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활동이 캐나다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캐나다 정보당국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캐나다의 국가정보기관인 보안정보국은 6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 활동이 캐나다와 동맹국들의 중대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에 대한 진지한 의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또 다른 플루토늄 생산원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실험용 경수로를 건설하고 있으며 영변 핵단지 내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 분리기 시설을 크게 확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북미 대륙에 도달할 수 있는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적극 개발하고 있다며 호전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무기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멀지 않은 미래에 북한이 지하 핵실험을 재개하고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것으로 많은 관측통들은 전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외에도 이란과 파키스탄 그리고 다수의 테러 단체들의 핵무기와 화학무기, 생물무기, 방사능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 활동도 국제적 도전이자 캐나다와 동맹국들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하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캐나다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테러와 이 같은 테러를 자행하는 테러 조직들, 또 테러 조직을 지원하는 나라들과 캐나다의 정치, 경제, 군사 정보를 노리는 외국의 간첩들, 사이버 테러 등을 캐나다 안보를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캐나다 보안정보국은 자국의 안보 환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매년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 정무특보인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전성 70주년 기념행사에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참석하기 위해 오늘 모스크바로 떠났습니다. 윤 의원은 이번 행사에 북한 대표로 참석하는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측과 자연스러운 접촉 기회가 온다면 박근혜 정부의 남북대화 진정성을 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김 상임위원장과의 접촉 계획은 따로 없고 북한을 상대로 한 박 대통령의 메시지도 갖고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박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모두 불참해 남북 간 정상 간 만남은 무산됐습니다. 중동국가 카타르의 건설회사가 노동 착취 등을 이유로 북한 노동자들을 대거 해고했습니다.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실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주가 직접 행동에 나선 첫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타르의 유명 건설회사인 CDC가 지난 4일자로 자사가 고용한 북한 건설 노동자 192명 중 90명을 해고했습니다. VOA가 입수한 CDC와 북한 당국자들 간 회의록에 따르면 이 회사는 북한 감독관들이 노동자들에게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을 강요하고 안전 절차를 무시하는 등 노동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점이 해고의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CDC는 북한 측이 계속 근로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결과 최근 노동자 한 명이 숨지는 사태까지 생겼으며 카타르 당국자들과의 사이에서도 매우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회의에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해외에 파견된 자국 노동자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 고용주 측이 대응한 첫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과 연구기관들은 해외 송출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문제를 계속 제기해왔습니다.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하루 최고 16시간씩 일하고 손에 쥐는 돈은 월 평균 120달러에 불과한 등 착취가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의 감시를 받고 있으며 말을 듣지 않으면 강제 송환하겠다는 협박도 끊임없이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강제노동을 통해 북한 당국은 연간 12억에서 24억 달러를 벌어들인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지난달 29일 열린 미 하원 청문회에서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I would call it bad. And I would call it something that we need to be concerned about because these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은 가족들이 북한에 남아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마음대로 일자리를 바꿀 수도 없는 데다 임금의 극히 일부분만 받는 등 극도로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킹 특사는 북한 당국이 세계 인권 선언이나 국제 노동 기구 ILO의 노동 규정 등 국제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재무부를 중심으로 북한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돈을 북한으로 가져가는 것이 제재 위반에 해당되는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도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말을 죽기 다를수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호국은 지난 3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해외 북한 노동자 실태에 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북한 노동자 문제가 점점 더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제는 실제 상황이 어떤지 분명하게 밝힐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또 해외 북한 노동자 대다수가 중국과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해 방문을 허용해 줄 것을 중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북한인권단체 NK워치는 지난해부터 해외 노동자 출신 탈북자 13명을 심층 인터뷰에 작성한 청원서를 유엔 현대판 노예제도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했습니다.
노예제도 특별보고관은 그 해당 국가를 가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 근로자들이 파견되어 있는 국가를요. 그러니까 그 실태 조사가 충분히 이제 가능하고요. 북한 정부가 노라고 해도 그 해당 국가에게 그 실태 조사를 해보겠다. 그러면 실태 파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파악한 현황을 갖다가 유엔 인권 이사에 또 보고를 하게끔 그 제도가 돼 있습니다.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한 기업들의 추가 행동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난달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식량 지원이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만 톤의 식량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에는 여전히 크게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식량계획이 4월에 올 들어 가장 많은 양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의 실케버 대변인은 7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달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모 등 80만 3천여 명에게 1,738톤의 영양 강화 식품을 분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식량 지원은 올 1월 1,731톤에서 2월 1,187톤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3월에 1,651톤으로 전달에 비해 39% 증가한 데 이어 4월엔 1,738톤으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하지만 한 달에 만 톤의 식량을 지원하겠다는 세계식량계획의 계획에는 크게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실케버 대변인은 자금 부족으로 북한 내 영양과자 공장 7곳 가운데 5곳이 여전히 가동 중단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최근 유엔이 발표한 대북 인도주의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에서 2012년 기준으로 두 살 미만 북한 영유아의 85%와 산모의 절반가량이 최소한의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7월 북한 내 133가구에 대한 방문 조사 결과 조사 대상의 81%가 조사 전 일주일 동안 질과 양면에서 적절한 식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콩 생산 감소 등으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주민의 영양 개선을 위해 올해 양강도와 함경남북도 등 9개도 87개군의 취약계층 180만 명에게 식량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말까지 미화 1억 3,75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5월 6일 현재 모금액은 목표액의 절반을 조금 넘는 7,530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세계식량계획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한국에서는 8.1이 어버이날입니다. 모두가 즐거워야 할 이날 오히려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겪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1969년 북한의 대한항공 납치 사건으로 아버지와 생리별을 한 이 칼기 납치 피해자 가족회의 황인철 대표도 그 중에 한 분입니다. 황 대표를 전화로 연결해서 납북자 송환 추진 활동 상황과 어버이날을 맞는 소감 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먼저 이 칼기 납치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출장을 가시기 위해서 그 강릉에서 비행기를 탑승하셨습니다.
네.
지난 1969년도 12월 10일에 강릉발 김포행 국내소 YS-11기가 대관령 상공에서 정오 12시 25분에 승무원 4명과 승객 46명인 총 50명이 북으로 하이킥을 당했습니다. 북한은 1970년 2월 4일 저는 송환을 약속하였지만 저는 약속을 어기고 1970년 2월 14일 승객 중 총 50명 중 39명만 부분 송환하였습니다. 국제납치자위원회가 북한 당국에게 돌아오지 못한 11분에 관하여 이들의 자유의사를 물어보자고 얘기를 했고요. 북한이 주장한 것이 의거 입국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국제납치자위원회가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해서 자유의사만 물어보자라고 요구했을 때 북한이 거절을 했고
네.
이 아직도 저희 아버지가 자유의사를 밝히지 못한 그리고 세월이 흘러간 그래서 바로 오늘 해결해야 될 그런 사건입니다.
네. 아버님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 아버지는 황자 원자이셨고요.
네.
당시 MBC PD이셨습니다.
네. 그때 황 회장님은 나이가 몇 살 때였나요?
제가 두 살 때였고요. 제가 67년생이기 때문에 두 살 때 그 69년도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출장을 가시기 위해 비행기를 탑승하신 겁니다.
네. 두 살 때면 얼굴도 잘 기억을 못하시겠네요.
네. 그런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얘기를 통해서 그리고 사진을 통해서밖에 저는 아버지를 모릅니다.
네. 그러면 이별한 지가 이제 46년인데 그동안의 그 송환 노력을 어떻게 하셨는지 또 이제 그 가장이 되셨는데 그 가장으로서 겪은 그 어려움 같은 것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001년도 제3차 이산가족 상봉에서요. 나도 아버지를 만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시 제가 결혼을 했고 신혼이었었는데
네.
저희 큰딸이 이제 있었고 저와 비슷한 나이대였어요. 인간적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아버지가 그리워서 그리고 아버지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지만은 반면에 그 자식을 놓고 보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 또한 마찬가지로 참 이거는 인간적으로 있을 수가 없겠고 너무 괴롭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제가 접하고 있었던 것은 칼기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어야 했었고요.
네.
그래서 우리 사회 안에서 칼기 사건을 알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북한이 2002년도 6월 달에 행사하긴 불가라고 하는 그 통지서를 저희 아버지에 관해서 보내주었고요.
네.
저는 이제 정부 당국을 찾아가서 행사하긴 불가라고 하는데 정부의 대책 방안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정부가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은 납북자는 이산가족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신청 접수를 해주고 북측에서 어떠한 답변을 준다 해도 정부는 이산가족 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네.
대처 방안이 없다라고 하는 그 답변만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 상식적으로 출장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셨던 아버지가 돌아오지 못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 대책 방향이 없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분명히 알아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전국 투어하면서 100만의 소명원들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대한주식자 통제 명으로 해서 국제대주식자 위원회에다가 저희 아버지와 그다음에 11분에 관한 행사 확인과 통화를 위한 전문을 그 북한 대주식자 위원회에다가 보내게 됐고요. 그리고 북한 측에서 답변을 보냈을 때 당시 1970년 때 그 남으로 돌아가지 않는 자들은 자유에서 북한에 머무는 것이며 이들의 행사 확인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그 2010년도 6월 17일 날 유엔인권 이사회 산하 강제적 규정의 특정 승무관에 저희 아버지를 국내 납북자 중에 처음으로 접수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북한의 답변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2012년도 5월 달에 그 답변을 주었는데 이들은 강제 실종이 아니다. WGEIDSR을 인도주의적 상황이 아니다. 북한의 적대 세력에 의한 대결 특성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답변을 주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저희 아버지가 국제법, 단순히 이제 국제법만이라고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닌 이제 좀 더 명확한 그 항공기 불법 납치 억제에 관한 협약을 북한이 1983년도에 가입을 했고 우리 정부는 1974년도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 협약에 의해서 저희 아버지가 당연히 이제 집으로 돌아오셔야 되는 그러한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네. 혹시 그동안에 간접적으로라도 부친의 소식을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2013년도에 영국 청문회를 다녀오기 전으로 해가지고요. 정부에서도 그 신뢰를 할 만한 그 탈북 그 도우미를 통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그 평양 금지에 살아계시다고 하는 제가 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저는 그 저희 아버지의 행사 확인을 위해서 통일부 측에 제가 요청을 했었고요.
네.
근데 통일부가 거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관계가 다 모두 또 끊어지게 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아버님께서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37년생이셔가지고요.
네네.
여기 78세가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2012년도 5월 달에 북한의 답변을 받고요. 제가 정부한테 끊임없이 북한 측에 반박을 할 거에 대해서 제가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 칼기 납치 사건은 북한조차도 부인하지 못하는 역사적으로 명백한 범죄 행위거든요. 그래서 북한 측이 강제 실종이 아니다. 그리고 WGEIDSR을 인도주의적 사항이 아니다. 북한의 적대 세력에 의한 대결 측정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저는 바로 우리 정부가 바로 반박을 함으로써 북한의 답변을 이룰 수 있는 해결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북한이 칼기나 시작권으로 강제 저희 아버지의 생사조차 확인해 주지는 않는데 강제 실정이라고 하는 그 답변과 그리고 자유의사를 한 번도 밝히지 않는 저희 아버지인데 인도주의적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그 답변 자체만 해도 벌써 북한 측에서는 스스로 모든 것들을 다 증명하고 저희 가족들을 만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북한 당국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북한은 1983년도 3월 달에 항공기 불법 납치 억제에 관한 협약을 북한 당국 스스로가 비준을 했거든요.
네.
그 협약에 따라서 우리 가족들을 즉시 인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 1969년 발생한 북한의 대한항공 칼기 납치 사건으로 아버지와 생리별을 한 칼기 납치 피해자 가족회 황인철 대표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2002년 북한 경비정이 한국 해군 함정을 선제 공격하면서 일어난 제2 연평해전이 한국에서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달 개봉하는 이 영화는 많은 일반인들이 제작비를 지원하는 등 관심을 보였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북한 해군의 2002년 제2 연평해전을 다룬 영화가 다음 달 11일 한국에서 개봉합니다. 영화 연평해전은 당시 30분간의 교전 상황을 사실 그대로 담는 한편 목숨을 걸고 싸웠던 군인들과 그들의 가족, 연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 개봉에 앞서 공개된 예고편에는 교전에서 살아남은 한국 군인들의 증언이 담겼습니다.
그 생생했던 그 현장은 기억이 아직도 또렷하게 나요. 사람들 막 비명들, 막 살려달라는 외침들, 막
서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몸 안 사리고 쓰면서 옆에 전우들은 피하라고 챙기고 그런 게 전우인 것 같아요.
2002년 6월 29일 오전 북한 경비정들이 북방 한계선을 넘어 한국 연평도 인근으로 접근했습니다. 이에 한국 해군 참수리 357호가 근접 차단을 실시했고 북한 경비정들이 먼저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참수리 357호와 358호가 대응 사격을 했고 인근의 제천 진해함과 참수리급 경비정 4척도 합류해 북한 경비정에 사격을 가했습니다. 교전은 북한 경비정이 반파된 채 퇴각하면서 끝났고 한국의 참수리 357호는 침몰했습니다. 30여 분간 계속된 교전으로 한국 해군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했습니다. 북한 측 사상자는 30여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영화를 제작한 김학순 감독은 6일 서울에서 열린 제작 보고회에서 이 영화가 부대원들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그로부터 오는 감동에 맞춰져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 전사한 분들에 대한 기억이며 추모라고 말했습니다. 김 감독은 특히 한국 국민들의 성원과 관심으로 영화를 끝까지 완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영화 제작 도중 자금이 부족했지만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모금을 시작해 3천여 명으로부터 미화 74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우리 천안함 때 그 아들을 잃으신 그 어머니께서 정부 보조금을 그때 받으신 걸로 거기서 일부러 또 후원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자기 동생이 그 군대에 가 있는데 이런 사건을 보게 돼서 동생이 생각나서 후원을 하겠다는 어떤 여성분도 계셨었고.
한국은 매년 6월을 호국 보훈의 달로 지정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고 있습니다. 연평해전에서 희생된 젊은 한국 군인들도 다음 달 개봉되는 영화를 통해 다시 한번 기억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서울에서는 지금 한국전쟁 당시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수감됐던 북한군과 중공군 소년 포로들의 얘기를 다룬 뮤지컬이 공연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3월부터 이달 말까지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 포로소년의 이야기를 다룬 공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공연 로기수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북한군 포로소년 로기수가 거제 포로수용소에서 미군 흑인 장교의 탭댄스에 마음을 빼앗기며 시작됩니다. 종전 후 이익을 챙기기에 바쁜 미군과 수용소 내 이념전쟁이 극에 달한 포로들 사이에서 로기수가 꿈과 희망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비장한 춤과 음악으로 풍성하게 그리고 있는데요. 이번 공연은 연출을 맡은 김태영 씨가 본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됐습니다.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북한군 포로들이 복면을 쓰고 미국식 스퀘어 댄스를 추고 있는 그 묘한 이질감을 보여주는 사진을 가지고 대표님께서 이걸 해봅시다 하셔서 저는 군소리 안 하고 하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다른 작품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말도 안 되는 환경에서 말도 안 되는 꿈을 꾸는 로기수라는 소년이 성장해 가고 자기 꿈을 이뤄가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 꿈을 이뤄가는 모습이 저 어렸을 때의 성장기하고 너무나 비슷하게 닮아 있었거든요.
로기수 역을 맡은 윤나무 씨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예, 로기수라는 캐릭터는 한국전쟁 당시에 거제도의 그 북한군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로 잡혀있는 포로 이민군 포로고요. 그 전쟁으로 어머니를 여의고 형과 함께 형 로기진 형과 함께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춤에 빠져 꿈을 꾸는 상황. 여기서 로기스에서 말하는 꿈에 대한 간절함은 더욱 강조됩니다. 극중 상황은 극단적이긴 하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보다 자유로워진 지금 시대에도 누구나 꿈을 위해 살지는 못하는 것이 사실인데요. 로기스는 이 꿈을 위해 살지 못하는 이들의 꿈을 일깨워줍니다. 북한군 소년포로 로기스는 아픈 역사 속에 부모를 잃고 총소리에 대한 두려움까지 갖고 있습니다. 미국을 증오하며 그 어떤 것에도 치열하지 않은 로기스가 다시 고향에 돌아가기 위해 전장의 악마가 된 형 로기진과 대립하는 이유도 이 때문인데요. 로기스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형의 이야기가 더해지면서 형제애도 강조됩니다. 형 로기진 역을 맡은 김종구 씨입니다.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 동생 때문에 주로 하는 행동들이니까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그렇게 고민했지요.
로기스 속 이야기가 더 가슴 아픈 것은 실제 우리 역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포로들 사이에서 해방 동맹과 남한에 남길 원하는 친미 반공 포로들이 조직한 대한 반공 청년단의 이념 대립이 또 다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제 포로 수용소 이야기가 같은 얼굴을 한 한민족끼리의 싸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역사를 그립니다.
프란시스 도스 소장님께
됐어요. 시작합시다.
본 사건은 자유송환 심사를 거부하는 공산 포로들이 일으킨 폭동으로 저희 경비대에서는 최선을 다해.
자, 됐어요. 이거 봐, 너무 많이 죽었어. 제네바 협정 알죠?
Yes, sir!
말해볼까요?
포로, 인권, 자네들아.
제네바 협정 또는 적십자조약, 무력 분쟁으로 발생한 부상자와 포로를 보호한다.
주인공인 로기스와 형인 로기진뿐 아니라 노래하고 춤추고 싶어 무작정 집을 나왔지만 포로가 된 민복심과 로기스 곁을 지키는 배철식 등 꿈을 위해 살게 되는 이들의 과정이 친절하게 설명되는데요. 민복심 역을 맡은 이지숙, 또 배철식 역의 윤의식 씨입니다.
이거는 연습 때부터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특히 2막을 넘어가면 오만이 편지 때도 울고 철식이 사연 때도 울고 제 사연 때도 울고 뭐 기수가 뭐 형 말 안 듣고 가겠다고 결심할 때도 울고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그 마지막에 가고 높게 살라 가고 높게 춤추라. 그거는 언더스코어만 나와도 눈물이 핑 돌아요. 그래서 그 씬에 제가 등장을 안 하는데요. 울면서 옷 갈아입어요, 거의. 너무 슬퍼서. 근데 안 그래도 모니터를 하려고 공연을 봤는데 모든 분들이 다 우시더라고요, 그 장면에서는. 그래서 그 장면을 제일 좋아하고 제일 많이 우는 장면이에요.
네, 거제 포로 수용소에 있는 같은 이제 북한군 소년 포로고요. 좀 영리하고 눈치도 빠르고 그래서 미국 미제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미제를 많이 사랑하고 뭐 그런 캐릭터고요. 기수보다 한 살 많은 친구 같은 형 캐릭터입니다. 기수는 이 안에 형이라도 있죠. 철식이는 혼자 네, 굉장히 불쌍한 겉으로 굉장히 밝지만 포로들이 다 그렇겠지만 그 포로들 중에 한 명이라고 소개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곳이 전쟁터일지라도 후회하지 말자 후회하지 말자 손날 딛고 살 수 있도록 네가 날 밟고 살 수 있도록 나는 큰 딸
한국 전쟁 당시 소년포로의 이야기를 다룬 로기수는 이달 말까지 서울 대학로에서 공연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더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은 5월 8일 한국의 어버이날인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이 빨간 카네이션의 환한 미소가 그려지는 날이었습니다. 뭐 부모님에 대한 생각도 많아지고요. 효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자식들에게는 뭔가 좀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그런 경로효친의 미덕을 기리는 날인데요. 이 한국에서 어버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것이 1956년부터입니다. 처음에는 미국처럼 이 어머니 날로 부르다가요. 이 아버지의 날은 왜 없는가 뭐 이런 얘기가 거론되면서 73년도에 그 명칭이 어버이날로 바뀌었습니다. 어버이날에는 부모와 조부모님께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요. 선물도 하고 여행도 보내드리기도 하는데요. 전국의 시군구에서 효자, 효부를 선발해서 표창하기도 합니다.
이 효자, 효부, 세월은 많이 달라졌지만 들으면 참으로 마음이 훈훈해지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올해도 효자, 효부들이 상을 받았겠죠?
네. 올해 최고의 효행자, 전라남도 강진군에 사는 79살의 박영란 할머니가 선정됐습니다. 효부입니다. 어제 어버이날 국민 포장 수상자로 상을 받았는데요. 올해 3월에 그 102살의 일기로 별세한 양어머니 박재옥 할머니를 남편과 함께 친어머니 이상으로 모시면서 애틋한 가정을 이룬 것이 큰 평가를 받았습니다. 효부상을 받은 박영란 할머니 수상 소감으로 오히려 어머니가 있어서 지난 세월이 더 즐겁고 행복했다고 어버이날을 맞아서 어머니의 진한 얼굴이 더 스치운다고 그리움을 토로하게 됐습니다.
네. 어버이날 즈음이면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또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부모가 네. 받고 싶은 선물도 있을 테고요. 자녀들이 선호하는 선물도 있겠죠?
맞습니다. 이맘때가 되면은 뭐 다양한 단체에서 그런 내용의 설문조사를 합니다. 올해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가 소개가 되는데요. 직장인 94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한국의 남녀 직장인 10명 가운데 7명이 부모님께 현금을 선물했다. 용돈을 선물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두 번째는 맛있는 식사 대접이 꼽혔고요. 옷, 신발 등 의류를 선물했다. 뭐 카네이션, 꽃을 선물했다. 상품권을 선물했다.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다른 단체에서는 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받고 싶은 어버이날 선물 1위 역시 현금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현금 다음으로는 그 직접 손으로 쓴 편지 받고 싶다고 했고요. 효도 관광을 가고 싶다. 공연을 보고 싶다, 영화 티켓을 받고 싶다 이런 순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 부모님들께 어버이날 만약에 가족과 함께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하겠는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부모 응답자의 48%가 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고요. 가족과 식사를 하고 싶다는 응답도 34% 나왔습니다.
네, 어버이날 모습 살펴봤습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 한국의 정치권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일명 성완종 파문의 이름이 오른 인물에 대한 첫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원 외교 비리와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남 기업의 회장 고 성완종 씨가 남긴 쪽지에 이름이 적혔던 인물은 모두 8명인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조사 대상자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까지 낙마하게 했던 이 문제 쪽지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되는 거군요.
네,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제1의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최근 무상급식 불가 문제로 논란의 대상이 됐던 홍준표 경상남도 지사가 첫 소환 대상자가 된 겁니다. 홍준표 지사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현금 한국 돈으로 1억 원의 돈 뭉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홍 지사에게 돈을 전했다고 진술한 경남 기업의 인사의 그 진술을 토대로 추궁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한국에서도 꽤 유명한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북한에서도 이 홍준표라는 이름을 아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홍준표 지사는 그 1995년에 한국의 남성들을 집으로 일찍 귀가시켜서 비가 시계라는 이름을 별칭을 얻기도 했던 인기 드라마 모래 시계 속의 주인공의 역할을 실제 인물이기도 했는데요.
네.
검찰 출신 홍준표 지사를 모델로 한 이 드라마의 인기만큼 이번 사건이 이번 그 홍준표 지사의 검찰 소환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 부패 수사를 주도하면서 이름을 날린 홍준표 지사. 오늘은 피의자 자격으로 검찰 청사 앞에 섰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도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 검찰 출석 뭐 이런 제목을 달아서 특별한 의미로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검찰은 홍준표 지사가 의혹을 숨기기 위해서 관련 증인을 회유한 것이 지시한 것이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완종 파문과 관련된 검찰의 다음 소환 대상자 이완구 전 총리가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한국의 국토 면적이 지난 1년간 18제곱킬로미터가 늘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 한국의 국토교통부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국토 면적이 10만 284제곱미터라고 밝혔습니다.
네, 국토 면적이 늘었다. 어떻게 땅이 늘어난 건가요?
간척사업의 효과입니다. 충청남도 당진과 여수에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됐습니다. 또 인천에는 경제자유구역 일부 구간이 만들어졌고요. 준설토 매립지도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지역을 연결하는 한강을 따라서 연결하는 아라뱃길이라고 있는데 이곳에 물류단지가 또 조성됐는데요.
네.
이곳들이 국토 면적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산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국 네 곳에서 간척한 땅이 이번에 새로 등록됐기 때문인데요. 지난 1년간 늘어난 국토 18제곱킬로미터. 한국 사람들에게는 여의도가 굉장히 익숙한 땅이기 때문에 쉽게 설명이 됩니다만
네.
한국 국회의사당이 있는 여의도 면적의 6배 크기가 더 늘어났다. 한국 국토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공장용지라든지 도로 등 기반시설의 면적이 늘어갔고요. 농경지와 임야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국토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적통계연보라는 것은 1970년에 발간한 국가가 승인하는 통계입니다. 국토의 면적이라든지 어떤 그 땅의 목적, 그다음에 소유자 등을 수치와 함께 그래프를 수록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놓은 자료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전국의 국토의 소유자가 한국 사람인지 외국 사람인지 국가인지 개인인지도 알 수 있고요. 어느 지방자치단체 면적이 가장 넓은지 작은지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조금 살펴보니까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물론 서울이지만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경주라든지 포항, 안동 등이 포함하고 있는 그 경상북도가 가장 넓었고요. 정부 청사가 들어선 신도시 세종시가 가장 작았습니다. 1980년과 비교를 해보니까 한국의 도로 면적 30년 전에 비해서 121%가 늘어나 3093제곱킬로미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적통계연보에 나타난 재미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한국어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7460, 11990kHz로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 1-202-382-5325번입니다.